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5절로 17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우리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걸이라는 제목하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여기 계신 분 역시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5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르는 자,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본문에서 이 육신을 따른다 해서 이 육신은 어떤 이 몸뚱아리를 따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타락한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모든 시스템, 그것을 육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를 오늘 본문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생각의 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인드셋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왜 그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이 사람의 행동과 결단을 그리고 그의 판단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가장 먼저 변화는 생각의 변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로마서의 말씀에 이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때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그랬어요. Your mind예요. 생각의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으로 오는 현상,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면서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바뀐 생각이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뀐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죠? 어떤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아니, 바뀌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진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인가? 확실한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생각의 본질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질 자체가 달라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뭐 조금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50% 정도 착했다라고 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한 60% 착해진 것 같다. 그런 종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극에서 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을 따라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하는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라 얘기해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 본질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본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도 분명히 달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의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자의 결과가 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는 자들의 결과인데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도 못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는 자의 결과는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종류의 인간의 차이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요. 삶의 스타일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따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로 보면 live라고 말합니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쫓아가는, 누구의 뒤를 밟아가는 그런 뒤따라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live예요. 삶, life, 인생, 내 인생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단어를 더 이 바울이 듣는데 그게 뭐냐면 행하다예요. 여기서 사용한 행하다의 원어적 의미, 영어적 의미는 walk입니다. 걷다예요. 이 걷다도 실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모습이 내 발걸음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걷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그 같이 가다가 남편분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셨어요? 아니면 이 남편분 걸어가는 아내 뒷모습 보셨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언제를 느꼈냐면 올 초 2월 달에 아들이 제 아들이 학교에서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그 밴드 연주부 마지막 연주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그 밴드가 뭐 2, 30명이 아니라 거의 60명 되는 아이들이요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 시간에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벌써 엄마들이 앞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벌써 다 앞에 서 있으니까 뭐 어디를 보겠어요. 기웃기웃거리고 드디어 이제 순서가 됐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딱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걸어 나오는 그 걸음걸이가 완전 제 아들이에요. 완전 걸음걸이가 여러분 걸음걸이를 보면요 딱 알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여기서 금요일날 주일날 이제 우리 찬양팀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새로 딱 기다리면 우리 저기 라비가 그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또각또각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요거는 누구 소리냐면 10중 8구 예, 우리 전보영 집사님 소리예요. 근데 요보다 조금 느리지만 또각또각또각 요거는 이은희 집사님 소리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걷는 그 걸음걸이에 따라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걷는 모양을 다르게 하는 게 뭐냐?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걸음걸이조차도 내가 걷는 그 걸음걸이 스타일조차도 소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바뀐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 발걸음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요. 그 성령이 거하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이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이 걸음걸이가 바뀌는 것일까? 예전에는 내가 종의 죄의 종살이하면서 그 죄의 노예가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도 내가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즉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461장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후렴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지금 이 찬송가를 지었던 그 작곡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깨닫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속이 바뀐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에 내 거라고 하는 그 마크를 새겨넣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속감이 여러분의 그 걸음걸이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심지어는 저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삶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죠. 아람어예요. 아빠, 대디.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어느 종교가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빠 되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분 제가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친구가 하나님까지는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다, 크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의지적으로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혹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목회자로 안수받았던 7명 중에 한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소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그 회개를 시작으로 부흥의 포문을 활짝 열었던 분, 그분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제가 그 칼럼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 길선주 목사 이야기라는 칼럼에서 제가 그분의 좀 일대기를 한번 봤는데 원래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20살에서 29살까지 그러니까 아주 한창 그 20대에 선도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무교의 무교. 그러니까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막 차력하면서 거기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한 10년 동안 이 선도에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그 갈급함이 채워질까요?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김종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인 길선주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복음 그 책자도 갖다주고 막 이런 책자도 갖다주고 교리 책자도 갖다주고 그리고 철로 역적이라는 책도 갖다줍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가 그것을 다 읽을 즈음에 이 김종섭이 길선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거는 제가 칼럼에서 그냥 그대로 발췌한 내용인데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철로 역정을 다 읽고 난 어느 날 김종섭이 찾아와서 물었다. 삼령 신순께 기도하니 어때요? 기도하니 마음이 산란하기만 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단 말이요? 그럼 상제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지 그래요. 상제님이 옥황상제, 찾아보니까 상제 전능자란 뜻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길선주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길선주는 새벽마다 상제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신령하신 상제님이시여, 저는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랫동안 영생불사의 도로 알고 정성껏 선봉해온 선도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저 예수교의 도리는 영생의 진리인지 아직 알 수 없으니 저는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나이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며칠간 계속했다. 하루는 밤이 깊어 새벽 1시쯤 되었을 때였다. 사방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피 들려왔다. 그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제님이여, 저는 심한 번민에 빠져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인류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분명히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미쳐 마치기도 전에 천장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세 번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너무나 놀랐고 두려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는 이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흐느껴 울면서 회개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에 열리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상제님, 상제님, 전능자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아빠, 아버지,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부르면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깨닫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은 또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주인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 리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요, 그 죄가 주인되고 나는 그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가 우리를 리드해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노예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뭐 노예지? 뭐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직장을 바뀌면 보스가 바뀌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회사에서 보스 밑에서 일하다가 어떤 환경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보스가 바뀌는 정도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싶겠지만, 실은 우리의 걸음걸이, 이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자들에게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의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붙잡아 흔들 때의 그 삶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뀐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은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흔쾌히 승낙하고 자발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불미듯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명령을 받아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전부 다 금지할 법으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매맞는다. 너 이거 안 하면 감옥에 넣을 거다. 똑같은 의미로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사탕 줄게, 뭐 줄게. 이게 뭐냐면 실은 다 금지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힘드니까 그만두자, 그만하자.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힘든 일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우리를 더 이상 동기부여 줄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희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금지할 법들을 들이대면서 가지 마라, 그 힘든 일 하지 마라, 그냥 포기해라. 이제는 이런 말들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못 가게 만들 수 없는, 금지할 법이 없는 자유한 마음으로 삶의 위경과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힘듦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자율적인 기쁨은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려움, 박해, 협박, 안 돼요. 그 무엇도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해방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도요 전부 다 금지할 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체면, 눈도장 찍는 거,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계단 하나씩 밟고 올라가면서 직분을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 금지할 법 같은 것들로 우리를 올가매면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사라집니다. 누구는 했고 누구는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우리 키재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소위 기쁨과 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일하다가 툭 건드리면 그것으로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그리고 교회생활의 기쁨까지 다 잃어버렸다면,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사라졌다면 반드시 이 복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어든가? 하나님께 그 소속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바뀌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위경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우리의 걸음걸이에 힘이 생겨요.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을 바라보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기에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요,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